영어로 이제 처음 나오죠. Looking unto Jesus 나오니까요. Looking unto Jesus 오늘 하고요. 다음 시간에 The author and finisher of our faith. 우리의 믿음의 창시의 완성자 이걸 할 겁니다. 2절이 한 다음 시간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바라보자. 잠깐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자.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 말씀에 경이롭게 또 권능있게 지혜롭게 은혜롭게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는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믿음으로 결합하게 하시고 자유로운 행로를 얻어서 힘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경주자, 선수들입니다. 경기장에 서 있는 선수들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저 하늘에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구름 같은 큰 증인들이, 큰 구름 같은 증인들,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싼 채 우리가 낙담하거나 쓰러질 때 자신들의 경험들을 들려주면서 인내와 위로를 받게 합니다. 로마 15장 5-4절에 나온 말입니다. 인내와 위로를, 성경주는 인내와 위로를. 죄를 지을 때에는 심판받은 자들의 본보기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동일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11절에 나옵니다. 주님 역시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구약의 어떤 대언자나 제사장들보다도 더 큰 고난을 겪으셨으며 자신의 길을 모두 달리시고 마침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분입니다. 주님도 피니시 라인에 있었습니다. 다 이루었어요. 주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승리자십니다. 주님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과 환난을 친히 몸소 몸으로 경험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던 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증인이란 말 자체가 이미 자신들이 몸소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마음속에 확증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인이 아니죠. 나도 못 본 거다 그러면 그건 말이야. 나도 못 들은 거다 그러면 나도 경험하지 못한 거다 하면 그건 증인이 아니란 말이죠. 그들은 믿음의 관람객들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분명히 증인들, 구름 같은 증인들이에요, 증인들. 증인이란 말 자체가 뭐냐? 이미 그것을 몸소 경험한 자들이다. 몸소 자신을 체험한 자들이다. 내가 증인이에요. 내가 증거자요. 그들은 믿음의 관람객들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분석하고 이론을 정립한 학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삶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면서 승리를 얻은 산 경험자들로서 우리를 위로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처럼 살아라, 우리를 본받아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믿음을 얻었고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도움을 얻었고 승리를 얻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의 비결이 자신들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승리했다는 점을 간증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자기들 안에 있던 무엇이 아니라 자기들을 도우시고 자기들을 인도하신 주님, 그 주님을 포인트로 보죠. 결국 아무리가 믿음으로 모세는 한다 해도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란 말이죠. 그 모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하신 분, 그게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그 아벨이든 에녹이든 노아든 모세든 아브라함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믿음을 얻지만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그런 환경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그런 일들을 했는가 이런 걸 보는 거죠. 결국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믿음으로란 말은 주님을 바라봄으로서와 같은 말입니다. 이사야 45장 22절에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고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들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이며 우리 역시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의 핵심입니다. 나처럼 그런 환경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 이걸 한번 본받아라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믿음의 주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내게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하면 나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 이런 것이지 나와 같은 삶을 살게 해서 너희가 오래 가라 나를 본받아라 이런 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이제 포인트를 정확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증인으로서 그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뭐 가정폭력이 시달립니까? 그럼 아벨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살던 그는 친형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지금 이곳 미국과 달리 아직도 많은 국가에서는 믿음으로 살다 가족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소위 명예살인이라고 해요. 명예살인. 그 가족 중에 누가 우리 집안이 다 회교권인데 누가 예수를 믿었다 기독교를 개종했다 그럼 죽는 거예요. 그 명예살인 되는 거죠. 가족이 죽어요. 남한테 죽는 게 아니라. 응? 사도 선다싱이 같은 사람도요. 아버지한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그럼 할 수 없다. 너는 출가해라 했어요. 출가하기 전에 마지막에 길을 쫓아내는 거죠. 난 나가겠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밥 먹자 그러고 밥 먹었는데, 그 밥에 독이 들어있었어요. 아버지 그 밥에 독을 넣어놔서 선다싱이가 밥 먹고, 언제 죽어갔죠. 근데 막 그, 기어 선교사에 집안는데 선교사가 기절을 했어요. 이 선다싱이가 해교권 집안 상당히 유력한 집안의 자제였어요. 근데 얘가 자기 집에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인도 북부 지역에 살았는데.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선다싱이가 그 독약을 먹고 살아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준 독약을 먹고 살아났습니다. 그 명예살인이라면 그런 일이 허다하단 말이죠. 현재 이 시대도 유대인들 다 유대교 믿는데 예수 믿으면 그 집에 출애됩니다. 출애돼요. 그런 사람들은 뭐야? 아벨을 보라요. 아벨을 보라.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동의나 유산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형제들 사이에 따돌림을 당하고 미움을 받는다면 요셉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요셉은 분명히 그 일은 나도 경험한 일이다 이렇게 외칠 겁니다. 근데 그 일은 나도 내가 뼈저리게 경험한 일이다 이에요. 형제들한테 그 사람 왕따당하고 말이죠. 따돌림 당하고 그건 내가 경험한 일이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결국 이집트 노예 상인들에게 팔렸습니다. 깡패들이 뭐 술집이나 뭐 인신매매범들이 팔아먹은 게 아니고 한 아버지를 둔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한 겁니다. 그러나 그는 노예에서 신분 해방이나 탈출을 시도하는 대신에 빠삐용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끝없이 탈출하잖아요. 끝없이 탈출. 그런데 이 요셉이 자유를 찾아 탈출을 시도했냐 그러지 않았대 그죠. 그 대신에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파라오의 감옥에서나 파라오의 왕궁에서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환경이나 운명에 대해서 울분을 토하려면 끝이 없고 충분히 동정을 받을 수 있을 상황이지만은 그는 형제들을 모두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타고난 성품이나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뭐 이집트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았어도 아니에요. 믿음의 단련으로 얻은 승리였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낳은 억울함을 이긴 인생의 성공 스토리를 우리에게 들려준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이길 수 있게 해준 하나님, 그 믿음의 역할, 믿음의 권능, 믿음의 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앙망하며 막 바라보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자신의 온 삶을 통해서 보여줬다 이겁니다. 나처럼 이렇게 살아 그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살 때.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 요셉을 보면서 너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바로 섬겨 주는 인내와 위로입니다. 새로운 도시나 직장 때론 타향으로 이민을 왔다면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삶의 터전을 옮겨야 했습니다. 75세의 나이에 낯선 땅으로 떠난다는 것은 일생의 모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은 계시라도 있었지만 난 그런 계시 받아서 움직인 거 아닙니다. 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민 왔고 빚쟁이를 피해서 이 땅에 도망갔고 누군가에게 쫓겨서 이 땅에 피신해서 왔다면 그럼 아브라함하고 비교할 수 없죠. 아브라함을 나한테 적용할 수 없다면 그때 누가 있어요? 야곱이 있어요. 야곱. 응? 야곱을 생각해 보라. 야곱 목숨을 부지하게 해서 사기쳤다가 도망친 거죠. 사기치고 목숨 피해 도망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쳤다가 20년간 타향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떠날 때 베델에서 주님을 만났고 돌아올 때 협동역에서 또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 주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신 장면입니다. 야곱의 간증은 자신이 어떻게 살았다 그것이 아니고 자신이 이렇게 형편없고 비참하고 사실 이렇게 사기꾼의 인생을 살았는데 말이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러죠. 자기 입으로 그 험악한 세월 가운데 험난한 인생을 살았는데 왜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 꾀를 의지해서 살았으니까. 하나님 인나보단 자기를 먼저 생각하니까 험난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 험난한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이 보이지 않게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건져내셨다 그 이야기죠. 거기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죠. 모세 역시 이집트 땅에서 살인자로서의 처형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살았습니다. 40년을 다윗은 정적이었던 사울 왕을 피해서 이웃 나라로 도망쳐 살았습니다. 원치 않는 이민자의 삶이었습니다. 모두 다 아브라함처럼 따뜻하게 믿음으로 자기 고향, 자기 터전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계시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 미국, 한국에서 사기치고 미국으로 도망갔거든요. 목사님 그러면은, 뭐 그런 사람도 있죠. 응? 여기 뭐 예를 들기 수룩하죠. 기소 중지되면 빨리 막 어떻게 온 사람도 있고 밀항해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특히 LAG가 수두룩합니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기구한 사연 가진 사람만 수두룩하다는 걸 다 압니다. 응? 빚 갚아야 되는데 안 갚고 친 사람도 있죠. 이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 원치 않은 이민자의 삶이었죠. 따뜻한 것도 아니고요. 또 예수를 믿기 전에 살았던 전직 말이죠. 전직 의심스럽다 하는 부끄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기생 라합에게 격려를 받은 데입니다. 그는 여리고에서 창녀였습니다. 사사 삼손 역시 창녀들과 놀아났습니다. 여기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미군 기지촌에서 술집 창녀생활 하다가 미군이 전역할 때 결혼해서 미국 따라와서 이곳에 사는 국제결혼에서 산다는 사람 많이 있죠. 그 사람들 한국 사람을 피해 다닙니다. 한국교회 안 옵니다. 미국교회 가는데 사실 거기서도 여기서 적응 못합니다. 근데 여기 와서 거듭났으면 말이죠. 자신을 숨기고 피할 것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인생, 그런 나 같은 그런 이 하층민, 그런 쓰레기도 주님 건지셨다. 이게 간지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죠. 왜? 누가 나를 아는 사람을 만날까 봐 피하는 거죠. 그다음 미국 교회 가는 거죠. 그 한국 사람 하나가 미국 교회 가면요. 왜 왔어요? 인간이 우리 교회 왜 왔냐 싶다고. 그 사람을 피하게 된다고요. 우리는 한번 뭉치자 싶은데 말이죠. 다 사연들이 있다 이거죠. 주님께서 그들 인도하시고 믿음의 좋은 평판을 남기도록 하셨듯이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라도 믿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믿음의 좋은 평판을 남기도록 하실 수 있고 좋은 간증을 남기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성경이 주는 인내 위로를 얻으라 이거죠. 얻으라요. 그것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그걸 읽어야 됩니다. 성경 어딜 펴봐도 여러분은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능히 얻을 수 있습니다. 악하고 험한 세상에 살았던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히브리 11장에 살았던 사람들이 평안하고 안락한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전쟁에 다친 멸망한 민족의 포로로서 끌려가서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바빌론 궁전에서 내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식도 부인도 없습니다. 또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그러나 야, 다니엘은 그래도 낫다. 난 자식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모세 엄마 아빠도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래도 아들 딸 다 잘 낳았죠. 아론, 모세, 미리암. 이거 완전 끝내지요.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물론 솔로몬 있지만 그것도 그렇게 떠들하지도 않다고. 솔로몬이 누구 어떻게 낳았나니까 영 뭐 머리 아픈 일이더란 말이야. 그의 아들 중 한 명 다윗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 압살롬인데 그 아들은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를 향해 대적한 반역자가 됩니다. 또 한 명은 누구였어요? 성폭행범입니다. 암논이요, 암논. 우린 자신의 문제가 커 보이고 마치 그것들이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의 깊은 계곡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도 다 어둡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들은 평안 가운데 아무 어려움 없이 믿음의 경륜을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면서도 죽음을 갈구했던 이는 구약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로 평가받는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날 좀 죽여주시옵소서 이랬다고. 모세가 민수기 11장 15절에 내 생명을 취하소서 했어요. 엘리야도 11개상 19장 4절에서 그러잖아요. 나를 좀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이들은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던지 내 생명을 취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믿음과 아무 상관없이 내 생명을 취하소서라는 기도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나죠. 박능쿨 해가지고 햇볕이 뜨겁게 찐다고 주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나이다. 내 생명을 취하소서 그러잖아요. 그 두 번 기도해요. 요나 4장 3절 8절에 보면. 네. 그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돈 문제, 부부간의 문제, 자식 문제, 인생 문제 거의면 주여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나이다. 뭐 그런다면. 그냥 고통 없이 죽는 것만도 복이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신앙 가졌다고 뭐 다 면제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사는 건 뭐냐 이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주체자, 그것을 건질낼 수 있는 분을 내가 가지는 겁니다. 그걸 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겪는 각종 사건들 속에서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 사건들, 그 환경들, 그 주변의 모든 이웃들은 물론이고 내게 나를 대적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하는 그 원수들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관중석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12장 1절과 2절이 이 한 절이란 말이죠. 2절에서 피리에다 찍힌단 말이죠. 문장이 길게 1절과 2절 한 절이에요. 그럼 뭐냐면 2절 마지막에 보면 1장 1절 12장 1절 마지막에 보면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래 됐죠. 달리며 바라보자. 달리며 바라보는 거죠. 서서 바라보는 게 달리며 바라보는 주님은 믿음으로 달리는 사람들 앞에 계시기 때문에 관중석에서는 달리는 선수들만 보이지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달리는 선수들은 관중을 보지 않고 누굴 본다고요? 앞에 놓인 예수를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연결해서 읽어보면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다 저마다 열심히 달립니다. 뭐 물론 인생을 방탕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열심히 달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만 보고 달렸다고 고백합니다. 한눈 팔지 않고 달렸는데 어느덧 나이가 60이 넘고 은퇴할 나이가 은퇴할 때가 되어 돌아보니까 내가 힘없이 달리긴 했는데 제대로 왔는지 모르겠다 이거죠. 그 요즘 뭐 프로그램 중에서도 뭐 삶을 위한 정주의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좀 돌아보면서 좀 정지하고 내가 어디로 달리는지 한번 보면서 한번 휴지기를 좀 가지자 이거죠. 응? 너무 쉴새 없이 달리니까 너무 쉴새 없이. 제가 한국에 상담을 할 때 새벽 강의 강사할 때 새벽 강의를 하면요 일찍 나가거든요. 5시 반에 첫 수업이 있는데 5시 반에 나가려 4시 반에 지하철 타야 된단 말이에요. 버스 타든지. 그러면 지하철로요? 그첫 지하철을 잡으려고 뛰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야. 왜 그래 많은지 몰라요. 와, 어떻게 이렇게 아침에 일하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다 멀리 가는 거죠. 막 소리가 막그 지하철 놓치면 뭐 시간 늦으니까 얼마나 빨리 뛰는지 막 여자들도요. 구두가 뛸 수 없는 한계에서 미국 오니까 야 그래 그러면 좋다 싶어요. 제가 아침에 출근 안 하니까 애만 데려다주는 게 아침 8시거든요. 별로 그런 거 못 보다 이제 새벽 기도해가지고 이제 내가 3시에 일어나서 4시 반까지 여기 오거든요. 4시 반까지면 웬 문 불 켜진지 도넛 가게는 다 못 웬 도넛 가게 왜 그렇게 일찍 열어요. 근데 뭐 사서 그 시간에 다 도넛 가게들은 이 아침 노동자들 위해서 문을 열더라고. 그럼 다 열려 있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일하는구나 이거요. 그 일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더래. 그 시간에 와서 뭐 먹는 사람이 많더래 이거죠. 다 인생은 그렇게 달립니다. 엄청 빠르죠. 옆도 안 보고 달렸다 그 말 맞아요. 옆도 안 보고 달렸대요. 혼자 안 달리고 부인도 달리고 자기도 달리고 그렇게 해가 달렸는데 뭐 오늘 보니까 뭐 볼 달리고 제대로 왔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 전도서 기자가 뭐래요. 또 논문에 보고서 걸려서 전도서 9장 11절 내가 돌이켜서 헤아려서 보니 경주가 빠른 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냐고. 그렇죠. 이거 황당한 말이네. 경주가 빠른 자들이 돌아가지 그렇게 달렸는데 내가 빠르게 뛰지 않더라 이거 문제는. 그렇게 달렸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세운 목표만 바라보고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달리고 말죠.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고 마켓 다 정리하고 새벽 2시에 집에 들어가 그렇게 일하고 자식 결혼한 이놈 자식 마약이나 해대고 말이죠. 제일이나 왔다 갔다 해대고 말이죠. 근데 그게 헛살았다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헛살았대요. 그 나다니엘 호돈인가 어떤 책에는 그런 게 나있어요. 그 무지개를 잡았다 아시죠? 교과서에도 나온 것 같은데 그 무지개를 잡으려고 어떤 소년이 달리죠. 그 왜 무지개가 산에 걸려있거든요. 그 저산까지 달리니까 산에 딱 도착했냐고 그러니까 다음 산에 걸려있어요. 또 그 산까지 달렸어. 그래서 가보니까 또 다음 산에 걸려. 이런 거 자꾸 한 산을 갈 때마다 무지개도 그만큼 멀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무지개를 달려 계속 달렸는데 이 사람 팔을 계속 달렸는데 평생을 달려도 끝내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소년이 어느덧 깨닫는 게 뭐냐 하면 얘는 무지개를 잡는 건 불가능하다 이걸 깨닫고 잡기를 포기해버렸어요. 잡기를 포기해 하늘만 쳐다보고 다가 그 무지개만 보고 다 보다 자기를 딱 쳐다봤는데 늙은 노인이 되어있더라고. 분명히 내가 소년 때 달렸는데 처음 그 무지개를 본 게 소년이었는데 그래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노인이 되어있더래. 노인이 언제였는지 이제는 뭐 없더라고요. 하나 다 통찰력 넘치는 이야기예요. 성도들은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려야지.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려야지. 자신이 달리고 싶은 코스나 달리고 자신이 잡고 싶은 거 잡아 달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럼 하나 앞을 돈을 보고 달리는 사람들. 그럼 가면 가만큼 멀어지죠. 명예를 보고 달라지죠. 어떤 사람 배우가 돼서 스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똥 쓰고 연기하고 나는 별짓 다 했나 스타 못했는데 어떤 사람 그냥 길거리 가다 캐스팅 돼서 스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 있죠? 별별 사람 다 있잖아. 뭐 누구 뭐 추천을 해서 어떻게 내가 뭐 한번 나왔는데 인물도 별로고 뭔데 자기 그런 성형소설하고 별짓 다 했는데도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인물도 엉망이고 뭐한데 그냥 뭐 사람들 친근한 얼굴이니까 또 뭐가 생기면 친근한 얼굴인데 다 혐오적인 얼굴인데 오히려 그게 또 인기를 끌고 아, 별별 사람 인생이 뭐 모순 덩어리 같잖아요. 그 자신이 달리고 하는 거예요. 아, 그게 다 쫓아온 거죠. 응? 그게 쫓아온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라 그랬더니 남의 그 말고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려요. 남의 코스 달릴 필요 없고 그거 잡으려 뛰어갈 것도 없고요. 2절 보시죠. 2절 다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된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부분 1절이 성도가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준비사항이었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울거면 죄를 떨쳐버리고 다음에 인내로 달리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로 이제 달리자 이게 있고 그 이제 소극적인 면이라면 2절은 뭐냐 이거 1절에 준비된 상태에서 어떻게 달리는가? 어떻게 달리는가? 달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리다. 이거죠. 그게 이제 2절이죠. 그 자신을 다 돌아보고 준비가 완료되면 그 이후는 이제 적극적으로 달려야 됩니다. 이 순서는 성경에서 바뀌지 않는 절대적 질서입니다. 예를 들어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먼저 세상을 버려야 되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돌아와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 없는 구원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라.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부여야 됩니다. 새 사람을 입으려면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사람이 십자가 중이 먼저고 부활의 영광이 다음에 있듯이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는데 먼저 무거운 짐과 짙게 얽어매는 죄들을 벗어버린 후에야 달릴 수 있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갈고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부의 속은 다 헛된 속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을 바치라 그랬고 말씀을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 있는 가시덤불이 뭡니까? 주님 우리 속에 있는 가시덤불을 뽑아내고 담시를 뿌리신다요. 우리 영적 해석을 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도 친히 말씀하셨죠. 가시덤불이 뭐냐? 누가 8장 14절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진 자는 이르더니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게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뭐라 세 가지라. 이 세상 삶의 염려가 가시덤불입니다. 재물에 대한 염려가 가시덤불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가시덤불이에요. 그 뿌리가 너무나 깊은 가시덤불이에요. 쾌락 역시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 성도들은요, 미국 교회 성도들은 내가 문제 터졌습니다 하면 다 거의 100에 100이 돈 문제예요. 너무 요즘 삶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돈이 없구나 이 말이에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요즘 어떻습니까? 좀 괜찮습니다. 아, 돈 문제 해결됐구나 그런 뜻이에요. 보내요. 보내요. 지금 너무 위기 상황입니다. 아, 낼 돈이 없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게. 여기는 그래요. 왜? 여기가 해교권도 아니고, 아프리카 토속 민족도 아니고, 다른 어떤 그런 신앙 핍박 거의 없다나. 북한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잖아요. 오늘 교회 다니는 걸 자랑스러운 나라인데, 여기는. 어려움이 뭐 있어요? 딱 하나요, 그거요. 돈 문제예요. 그 돈이 문제, 이게 얼마나 뿌리가 깊은 가시던 분인지, 이거 한번 내 마음 꽉 깨려고 그러면은, 말씀이 아무리 들어도 안 되죠. 쾌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 속에 있을 때 거기에 떨어진 말씀의 숨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매주 교회에 나와서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그 사람이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베드로 말하기를 대전서 2장 11절에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 너희에게 감사하노니 너희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했습니다. 이것들이 경주를 방해할 뿐 아니라 선수에 달리는 모든 힘을 다 뺏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했죠, 바울은. 정욕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런 걸 두고, 그게 돈을 사랑함이라든지, 정욕, 마음의 탐욕이라든지, 삶의 염려라든가, 쾌락이라든지, 이런 걸 내 안에 두고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것은, 어느 내 등에다가 진짜 지게 짐을 가득 싣고, 육상 트랙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되도 않는 거죠. 그럼 출발선에선 선수들은 달릴 때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요? 결승선을 바라봅니다. 우승할 때 주어질 상급을 생각합니다. 만약 고개를 떨어뜨린 채 달리면 땅이 보이고 자신의 발이 보일 겁니다. 고개를 옆으로 돌리면 동료들이 달린 것이 보입니다. 아니면 달리는 선수들이 밖을 옆으로 하고 보면 구경꾼들이 보이죠. 도로변에 서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 달리는 선수들이 도로변에 서 있는 사람들 잡담 나누고 말이에요. 유의 주변 경치 다 살펴가면서 야, 이번에 올림픽 코스는 아주 좋다. 마라톤 코스 기가 막히다. 해안 절벽이 있고 이렇게 다 고개하는데 인원이 없습니다. 때로 어떤이 달리다 뒤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몇 명이라도 보이면 내비오는 일도 많구나 생각하면서 서로 위안을 삼습니다. 내가 제대로 달리지 못하면 뒤에 따라오는 이들에게 방해가 되고 또 걸림돌이 됩니다. 성도들은 달릴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자신을 보거나 주의 안경을 보거나 옆을 보거나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야 됩니다. 우리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달리면 첫째 절대로 길을 놓치지 않습니다. 방향이 틀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달릴 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땅을 살펴야 되는 줄 알지만 선수들은 아래가 아니라 위, 바로 앞이 아니라 멀리 앞을 내다보고 달리라 그럽니다. 항상 그래 힘이 들든다 그러죠. 힘이 들면 고개를 숙이는 대신에 차라리 고개를 들고 하늘로 고개를 젖히라 그래요. 그래서 뛰라 그래요. 아래를 보지 않아도 실족하게 하는 걸림돌이나 바위에 걸리지 않고 웅덩이나 구덩이에 빠지지 않는데 그 뭐냐면 위를 바라보는 게 그 비결이다. 욥기 3장 11절에 보면 내 발이 그분의 발걸음을 붙들고 그분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냐 했으며 이것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들의 변화를 돕는 철칙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달리면 달릴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달리면 달릴수록 힘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 힘을 얻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29절 31절에 보면 그분께서 기진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더하시느니라. 심지어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되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보는 자들은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본 자들은 못하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다. 그 달리는 사람이 잘 달릴 수 있는 비결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다. 달릴 때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울 일입니까? 마치 추결판. 태양전지라 그러게 되고요. 태양빛을 받아서 이제 열을 받아서 그 에너지를 바꾸는 거예요. 추결판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지붕 위에 딱 이렇게 추결판, 지붕 전체를 추결판으로 하는 그런 집들이 있죠. 그건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날씨 좋은 곳은 아주 좋은 거죠.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텍사스 이런 나라, 이런 주들은 뭐 추결판 하면은 가정용적인 충격 공급이 가능하다고 그러죠. 이 추결판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햇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그리고 햇빛이 해가 지는 방향으로 방향이 다 그것도 해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왜 조금 태양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밤에 받으면 받을수록 뭐라고 에너지가 충전이 돼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달리면서 의의 태양이신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빛을 얻고 힘을 얻게 됩니다. 힘을 얻게 돼요. 우리는 달릴 때 우리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받아내면 위로부터 받은 지 하늘로부터 내려온 각종 좋은 선물들을 받으면서 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뭘 보면서 달립니까? 많은 목회자들은 주님을 바라보며 달리다가 교회가 커지는 것을 보고 또 성도들의 머리수를 보고 다른 목회자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 보고 또 같이 뭐 동료들 어떻게 일하는지 그런 걸 봅니다. 그러다가 그런 시선의식하다 감정을 잃어버립니다. 왜? 주님을 바라보다 눈을 돌린 거죠. 성도들 역시 주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형제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다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때로 아이들은 엉뚱한 곳을 보며 달리다가 머리나 몸이 부딪히고 다리가 걸려놓은 걸 이용합니다. 아주 익숙한 곳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럼 부모들은 뭐랍니까? 어딜 보고 달리는 거예요? 어딜 보고 달리는 거예요? 아, 귀를 주고 호통을 칩니다. 우리가 걸려 넘어지고 실족하고 뒤로 미끄러지면 주님께서는 어디를 보는 거냐? 누굴 본 것이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달리는데 지금 누굴 보고 달리느냐? 예수를 보고 달리면 안 넘어진다. 예수를 보고 달리면 뒤를 안 잡아진다 이겁니다. 예수를 보면 안 부딪힌다. 예수를 보면. 어디를 보는 거냐? 복음서 이런 대표제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런 성경에서 우리 주님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무리를 걸어본 사람입니다. 무리를. 모세나 여호수아나 엘리야나 엘리사는 바다와 강을 갈라서 갔죠. 요단강을 가르고 있죠. 무리를 걸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본 사람이죠. 마태복음 14장 28절 30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을 주시거든 내게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며 그분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대. 잘했지. 엄청난 경험이죠. 물 위로 걸어가잖아요.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가라앉기 시작하니라. 이에 그가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갈 때는 물을 걸어갔어요. 가다가 뭘 만났어요? 바람을 봐버린 거죠. 바람이 사나운 걸 봤어요. 그러니까 가라앉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뭘 본 건? 뭘 보면 가라앉는다. 바람을 보고 가라앉는다. 주님만 보면서 걸으면 절대 가라앉지 않습니다. 주님을 보면서 달리면 절대 넘어지지 않고 헛길로 가지 않는데 시편 119편 3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명령들의 길로 달려가리다. 내가 주의 명령들의 길로 달려가리다. 마음이 어떻게 넓어집니까? 사람들은 높은 산 올라가서 해상 한번 내려다보면 한 고함 한번 지르죠. 그럼 호연지기를 기른다 그럽니다. 등산 좋아하는 사람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으니. 그래서 크게 틈만 나면 산에 오르죠. 마음이 탁 트이고 넓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리산 몇 번 올랐는데, 남한에서 어쨌든 뭐 지리산이, 바다 건너면 한라산 말고 제일 높은 산이었어요. 올라가면 참 좋아요. 힘들게 올라가면 고함 한번 지르면 좋은데, 하여간 무당들이 같이 올라가도 문제긴 하지만, 하여튼 천왕봉 꼭대기 올라서 바람이 쉐킹하고 고함 한번 지르면 좋아요. 우리가 거기서 그 천왕봉에서 한번 복음을 한번 전한 적이 있는데, 그 산에 같이 올라온 사람들이 기분이 얼마나 나쁜지, 산에 왔으면 자연에 왔으면 자연인으로 살아야지. 그 성경 자연인이란 말이 어디 있던 것 같아요. 자연인들은 영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 없나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올년 시장이, 그죠? 그런 말을 한 것 들었어요. 이 천왕봉에 앉는 김에 한번 복음을 한번 전하자 해가지고 고함을 질렀죠. 그래 마음이 탁 트고 넓어진다. 그런 느낌이 들죠. 자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자유로운 행로를 얻었어. 그리고 활동할 때 넓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간장조끼 같은 소가지 좁은 사람이 막 넓어진다 이거죠.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을 때 말씀은 강력하게 자라나며 권능있게 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단지 예수를 쳐다보라 구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눈을 통해서 들어왔듯이 구원 역시 눈을 통해서 옵니다. 이분은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뭐 보게 눈으로 보게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라 뭐 이랬죠. 그래서 따서 먹었습니다. 사람이 가진 대부분의 탐욕은 눈으로 볼 때 즉각 반응합니다. 우리말에 뭐 백물이 불에 비해는 말이 있듯이 안목의 정욕은 끝이 없고 탐심을 자극합니다. 뭐 그냥 들을 땐 별로였는데 딱 보면 그냥 탐심이 탁 자극됐죠. TV를 켜면 계속해서 광고를 합니다. 뭔가를 보여주면서 마음속에 욕구를 자극하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이런 광고판을 보는 것이나 영화나 게임을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죄인들의 마음을 찌르고 양심을 찌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예수를 바라볼 때 거기에 못 박힌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위에 있는 나의 죄악들이 함께 보입니다. 죄악된 나의 자아가 거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남김없이 볼 수 있고 내 자신도 그 볼 수 있습니다. 차마 들추어 낼 수 없는 죄악들과 깊이 숨겨 싶은 부끄러운 일들이 모두 거기에 놓여 있고 나의 옛 사람이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고 나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죄인들에게 엄청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안 보면 안 되나 싶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을 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그 십자가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부정하고 회피하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만 바라보는 게 아니다, 그죠? 누가 사람 죽는 걸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것도 참혹한 현장을 바라보고 싶은 사람 없다, 이거죠. 십자가의 처형 현장은 이 세상, 이 지구 역사상에서요. 가장 참혹한 이 현장입니다. 형장입니다. 그러나 거기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거기 죽음을 보지만 동시에 부활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잠깐 출애굽의 광야로 가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며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보낸 불뱀에게 물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럼 모세가 죽게 기도하자 주님은 그들을 물어 죽이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 백성들이 쳐다보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을 물어 죽이는 불뱀을 만들어서 달아라는 거예요. 불뱀을 쳐다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든 불뱀을 만나게 될 것 생각해도 싫은데요. 민수기 21장 8절 9절은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를 쳐다보면 살리라 하니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이것이 구원 방법입니다. 그 노뱀의 신학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필요 없어요. 그 노뱀의 신학을 이해하지 못하겠대요. 노뱀을 그 쪼개가지고 좀 가루라도 갈아 마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필요 없는 소리다 이거죠. 노뱀을 쳐다보면서 내 환부에 뭐 약이라도 좀 발라야 이런 다 쳐다본 적 살리라. 노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 물린 자마다 그를 쳐다보면 살리라. 쳐다본 적 살더라. 주님이 살리라고 그대로 됐습니다. 자신들을 물어 죽인 뱀을 쳐다본 일이 기쁜 일이 아니고 기꺼이 받아들일 만한 일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할 뿐 아니라 두렵습니다. 뱀은 누가 봐도 징그럽고 흉물스럽습니다. 뱀을 보는 것은 기분 나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독수리나 사자가 아니라 하필이면 노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라고 하신 겁니까? 상식대로 생각해서 뱀을 잡아먹는 새를 만들어서 보게 하지 않으시고 불뱀을 만들어 보게 하신 겁니다. 이런 신약에서 우리 주님이 친히 해석해 주심으로서 그 문제가 풀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와 강렬에다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로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똑같죠? 민수기 21장 8절 같은 말씀이잖아요. 주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들려야 한다. 요한복음 8장 18절 12장 32절 계속 들려야 한다. 십자가의 죽음을 노뱀의 사건의 예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노뱀으로 예표된 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무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를 멸망에 빠뜨린 것이 하나님 심판과 저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무너 죽이는 죄가 되셨고 우리를 심판하게 하는 저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노뱀이 되신 주님,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신 십자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 얻게 됩니다. 바라본 적 살리라. 다시 2절.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의 또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바라보냐? 보이냐? 이거죠. 보이냐? 첫째, 보기 위해서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맹인에게 바라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어디를 보아도 예수를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천체 만국이 발달하고 전자현미가 발달해도 이 땅에서 예수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은 불신이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은 미움입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느라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도 걸음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했어요. 그런 사람 믿음의 경지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가린 것, 이걸 다 제거해야 되죠. 우리 눈이 열려야 된다, 이거죠. 주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듯이, 제아시의 눈을 열어주셨듯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해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여사 나로 하여금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기도하기를 너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너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우리 역시 간절히 눈을 열어주시도록 우리 주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순결한 눈, 부들 같은 눈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예수만 바라보고 달릴 수 있도록 저에게 밝은 눈을 주시옵소서. 둘째는 보기 위해서 빛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눈이 밝아도 빛이 없으면 못 봅니다. 어둠 속에 가면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말씀 역시 우리의 등이고 빛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밝은 빛이 있습니다. 마귀는 이 빛을 가리기 위해서 자꾸 베일을 칩니다. 우리는 그 베일을 걷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아야 됩니다. 셋째,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눈도 열려있고 빛도 있는데 왜 못 보냐? 자꾸 눈을 감고 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자는 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늘 깨어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분께서 내게 빛을 그 속에서 내게 빛을 주시려 하시느니라. 성도는 지금 깨어있어야 할 때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교회는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파수꾼들입니다.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자들, 죄악을 지적하고 책망하지 않는 목자들은 모두 짓지 못하는 개들에 불과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의욕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마음을 뜨겁게 해줄 무엇을 찾는다면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지치고 힘이 들면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주님은 달리면서 다른 것 하나도 필요 없대요.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단 한 가지, 단 한 분 예수님만을 제시해 주실 뿐입니다. 내가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뭐 그럼 예수를 바라보라. 달리는 데 필요한 단 한 가지는 뭐냐 이거.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를 바라보다 의에 태신 예수님보다 받은 빛으로 그 힘으로 내가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겁니다. 완료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합시다. 위대하신 고로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제가 이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직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 마음에 빛을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모든 걸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손가락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제 자신도 더욱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